예, 성경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제 성경은 63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네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무 백성이 이를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을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이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군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시간이 가네요. 예. 제가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대구에 있었습니다. 예, 수성교회에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동대구교회로 제가 부임을 해서 예,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동대구하고 수성교회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대구 이름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수성교회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제가 동대구에 갔을 때 예배당 부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2년을 찾았는데 땅을 못 찾고 있는 거죠. 땅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전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 대구 수성구 그러면 서울의 강남이거든요. 위치가 거기에 수성못 옆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호텔을 살까 하고 이제 막 그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가서 한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그 예배당 부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텔은 우리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집사님 그냥 두고 복음 전합시다. 목사님이 이곳에 좋은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딘가에 종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땅을 예비해 놓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땅을 보여주실 거니까 다 그대로 두고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데 마음을 다 쏟게 됐어요. 그리고 대전도 집회가 찾아왔어요. 대전도 집회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대전도 집회 마치고 후속 집회 마쳤는데 그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면 교회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면 하루 세 집, 네 집밖에 못 가는데 교회에서 만나면 다섯 명, 여섯 명 이상 만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면서 형제자매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후속 집회 다 마치고 저도 교회에 있을 테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든 어떤 날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 상담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1년 남짓 가는 사이 어디에 땅이 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땅 좋은 땅이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봤는데 1년 전에 2년 전에 그 땅에 가서 땅 주인에게 주변이 전부 개발할 수 없는 녹지인데 그린벨트인데 그 땅만 대지로 12,000평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잘라서 파십시오 해도 그분들이 팔지를 않았대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돈이 어려워지면서 2,500평을 잘라서 팔겠다고 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12월 9일 날 칸타타를 마치고 다음 날 10일 날 오전에 그 땅에 같이 가서 둘러봤어요. 목사님 그 땅을 다 저 안에까지 둘러보지도 않고 입구에 서가지고 내려다보시면서 이야 이 땅 너무 좋다 그러신 거예요. 너무 좋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목사님이 어이 우리 차 안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세. 거기에 김동성 목사님 그리고 박영준 목사님 저 그리고 목사님 함께 차 안에 탔는데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조경 목사가 이곳에 땅을 사게 되는데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요? 근데 그 기도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 경험한 것도 있는데 근데 목사님 그 기도를 하시는데 참 마음에 소망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그렇죠? 지금까지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됐겠죠, 그죠? 그런 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날 저녁에 포항에서 이제 칸타타가 있었고, 그리고 저녁에 대구야 주무시고 구미로 가시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이, 하나님이 동대욱 교회에 참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다. 자네 그 일 하면서 잘 될 것 같은 형편도 기대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형편에 마음을 내어주지도 말고, 하나님으로 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누구로 하라고요? 예, 하나님으로 하게. 저는 사람이 마음이 얕아요. 뭐 냄비 같다 그러죠.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젊을 때는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막 마음이 끓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조금 지나면 식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금방 떠버려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금세 어려운 절망 속에 빠져 이거 되겠나?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막 그 절망 속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땅을 사고 진행하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뭔가 잘 되면 잘 되는 것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동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으로 하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 끌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야, 이러면 되겠다. 그 속에 내 마음이 빠질만 하면 그 말씀이 와서 나를 또 끌어가시고, 이래야 되겠나 싶은데 그 절망 속에 내 마음이 또 빨려들만 하면 하나님으로 하게 하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내 자신 속에 갇혀서 허우적대며 고통 속에 지냈는데, 이제는 나를 벗어버리고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행복한 게, 형편은 달라진 게 없어도 내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복음만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복음 전하고 사는 그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딛어 보는 거죠. 저희들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목사님 결정해 주시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사람 기대할 게 없고 형편 기대할 게 없고 하나님밖에는 기대할 게 없는데, 저녁마다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요 목회생활 오래 했지만 기도의 위력을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막 커다란 공이 하나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은데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진행해 가는데 기도하는 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2012년 12월 이제 10 그러니까 10일 날 14일 날 저희들이 이제 땅을 이제 계약을 하자. 그래서 52억에 나와 있는데 2,500평이 42억에 계약을 하면 좋겠다. 그래 기도하면서 계속 사람을 만나는데 42억으로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리고 12월 안에 계약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24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42억이니까 10% 4억 2천이 계약금이 일주일 만에 준비가 됐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1월 17일 날 등기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꿈만 같죠. 그 등기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 땅이 생겼구나. 위치도 너무너무 좋아요. 대구의 중심부. 그리고 300m만 걸어가면은 커다란 대로가 있고 지하철이 있어요. 하루에 700명밖에 사용하지 않는. 아마 이제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곳이 개발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앞으로를 위해서 군부대가 두 개 있는데 그 지하철 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커다란 대로가 있고 저희들 그 도로, 저희들 땅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신호등이 있고 하여튼 좋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13년 6월 23일 날 착공 예배를 6월 30일 날 착공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23일 날 결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착공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땅에 업체가 4개가 들어와 있는데 나가지를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들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착공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부딪혀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님들 데리고 저 안쪽에 고물상 있는데 가서 고물상을 내보내자. 우리 자매들을 보냈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태백산맥 펴놓고 도시락 싸들고 가가지고 찬송 불러가며 거기서 데모를 했나 보더라고요. 고물상 주인이 세상에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왔는데 우리 자매들이 이야기했어요. 이 땅 우리 교회 땅이라고. 6개월 동안 기간을 줬다고. 근데 저 사람들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라고. 경찰이 아유 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줬네요. 여기 도로가 아니고 그럼 교회 땅이네요. 그럼 그냥 갔어요. 고물을 실어 나가는 집게차가 커다란 대형 트럭이 이렇게 서가지고 다 실었는데 나가야 되는데 모친 두 분이 차를 가로막고 떡 서 있는 그 대형 트럭 기사가 막 크락션에 빵빵 울려내 크락션이 고막이 터질 정도로 시끄럽잖아요. 그냥 빵빵 울려대는데 모친 두 분이 끄떡도 안 하고 서 있는 기사가 막 내려오더니 문 쾅 닫아버리고 에이씩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들 예배당 바로 옆에 전투 비행단 예?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전투기가 뜨면요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시끄러운 전투기 소리에 단련된 분들이라 가지고 크락선 소리는 뭐 거뜬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이 왔는데 자매들이 삥 둘러가지고 언제 나갈 거냐고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나가겠다. 그날이 월요일인데. 만약에 다 못 치우면 목요일까지는 빼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 대신 매달 월세 내고 가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사 비용이니 뭐 이거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을 대려 받았어요. 그리고 다 빠져나갔는데 새 파이프 뭐 새 판 이렇게 울타리 쳐놓은 걸 다 뽑아내니까 야 고물값이 150만 원이나 나오대. 월세에다가 고물값에다가 하여튼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입구에 타일 공장이 있는데 타일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 가가지고 자매들이 또 가서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싸웠어요. 알고 봤더니 그 전 주인 이 땅을 이제 관리하는 지배인이 있었는데 관리인이 있었는데 이 관리인이 타일 회사 사장에게 보증금을 2천만 원 받아가지고 꿀꺽 삼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줬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발견돼가지고 전 지조 연락을 해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바로 옆에 또 크레인 업체가 있는데 그 전날 싸우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기는 많이 가지 말고 임원들만 가세요. 한 대여섯 명만 보냈는데 그 사장이 아니 왜 이렇게 적게 오셨어요? 바나나 우유를 한 20개 사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 우리 돈 필요 없고 나가겠다고. 그런데 땅을 구입했는데 그쪽 땅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한 20일만 기간을 달라고. 그래 이제 각서 받고 마지막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야 할 장소가 실내 테니스장이에요. 그곳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2016년까지 계약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내보내기는. 전 지주가 자기들은 내보내기 어렵겠다 그러면서 3억 3천에 보상금 주고 내보내면 좋겠다. 그래 3억 3천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그 다음날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1,500만 원을 깎으려고 하는데 아, 난 그래 못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 테니스장 주인이 딱 빠져나가는데 타일 가게 사장님이 왔어요. 잠깐만 어디 가? 무슨 일인데? 아, 교회에서 와가지고 3억 3천 달라 그러니까 자꾸 1,500 깎자 그래. 나 못해요. 하고 지금 간다 그래. 잠깐만 이러면. 어이, 그래, 해. 그래. 좋은 게 좋다고. 빨리 여기서 끝내. 그래가지고 테니스장 거기서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안에 그 네 개 업체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전에는 늘 형편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부담스러우면 피했어요. 이제는 이런 형편이 찾아왔을 때 내가 부딪혀 나갈 때 부딪히면 부딪히는 것마다 이기더라. 뭐 하더라? 예, 이기더라.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는 다 나왔고 600평으로 해서 이제 30일 날 착공 예배만 드리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착공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빙 둘러보시더니 이거 3층까지 올려라 그러시다. 그러니까 설계가 다 나왔는데 2층으로 3층까지 올려라 그러는 바람에 이제 600평에서 1000평으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8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제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야, 어떻게 시작하지?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운하 건설에서 직원이 왔어요. 전주에서. 장로님 한 분 하고 집사님 한 분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건축비 줄이죠?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전주교회는요, 현금 딱 가지고요, 자재상에 가서 현찰로 다 구입을 해가지고요, 3억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돈 딱 가지고 가면요, 다 가격 싸게 해서 건축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 지금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건축비 줄이냐고 묻고 있는데 누구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왔나. 아니 집사람이나 알만한 분이 집만 샀나. 아니 저런 얘기를 하나 싶어요. 속이 상했어요. 가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들으셨지요. 내가 건축비 줄이는 방법 돈 있어야 된다는데 하나님 저 돈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뭘 가르쳐주냐면 건축비 줄이는 방법이 딱 하더라고요. 딱 하나 있대요. 뭔 줄 아세요? 은혜로 건축하면 된대요. 뭘로 하면? 아, 구원도 은혜로 받더만은. 예, 은혜로 건축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우리 집사님 보고, 아, 이 주변에 전부 과수원이고 녹지인데 우리 마당을 콘크리트 바닥 하지 말고 그 보도블록을 쫙 깔면 친환경으로 아주 좋겠네요. 보도블록을 깔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 그러냐면은 건축 다 해놓고 보도블록 구하면 없대요. 이 보도블록은 미리 구해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도청에 근무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이 형제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보도블록 어디 좀 구할 데 없을까요? 했더니 자기 친구가 토목과에 근무하는데 그 친구에게 그랬대요. 아마 이 형제님은 2형제, 5형제님은 아닌 것 같고 반형제쯤 되는 것 같아요. 토목과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내 이거 보도블록 해결 안 하면 교회 못 나가게 생겼다. 그런데 너 이거 좀 해결해야 돼. 그 친구가 1시간 대구에서 떨어진 현풍이라는 곳에 200만 평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거기에 LH 사업단 본부가 있는데 이 단장이 바뀌면서 지은 지 1년 만에 본부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주차장에 보도블럭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거 그냥 걷어가래요.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들 같이 이제 그걸 걷으러 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이게 있잖아요. 국가, 이제 국민 세금 가지고 지금 짓는 거라, 지은 거라 가지고요. 전부 다 자재가 1급이에요. 근데 저 보도블럭이 그냥 시멘트 보도블럭이 아니고요. 황토 보도블럭이에요. 그래서 시멘트보다 4배나 더 비싸요. 그걸 확인하고 이제 그때가 6월 달, 이제 7월로 접어드는 때인데, 진짜 더운 날씨인데, 우리 자매님들을 데리고 가서 이걸 걷어오는데 공짜라고 죽자 사자 걷더라고요.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다음. 다음.
이게 25톤 트럭 8대 분은 저거 갖다가 싸놓은 거예요. 8만 장. 저걸 갖다 놓은 게, 야, 내가 부자 된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거기서 걷어내면서 보니까 그 이제 건물이 다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예. 철거를 하니까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막 문짝을 떼고 이렇게 건물을 뜯어내는데 문짝을 떼길래 그 문짝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남은 문짝은 필요가 없고 장석하고 손잡이 쇠붙이만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버린대요. 그래서 그 문짝 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떼고 문짝을 그대로 떼가지고 한 30개 가져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도블록을 걷다 보니까 수로에 쇠 망이 있잖아요, 저기에. 저걸 가서 달라 그래 봐요. 그랬어. 아, 저거는 고물값을 줘야 된대요. 저게 무게가 한 10kg 정도 될 테니까 1kg에 300원 해가지고 3,000원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200개를 걷어왔어요. 200개를 걷어다가 딱 쌓아놨는데 공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저건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 이제 사무실에 그 자매님이, 목사님 저 200개 저거 쌓여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요?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놔요. 15,000원에. 살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려놔 봐요. 그래가지고 올려놨더니 세상에 15,000원에 160개 사갔어요. 그리고 저 옆에 이제 그 경계석이 있잖아요, 경계석. 저것도 200개 실어 왔어요. 저기에 또 조경석이, 예쁜 조경석 있죠? 예. 네, 저 조경석이 1급이에요. 최고급이에요. 저걸 25톤 한 트럭분을 실어 왔어요. 공짜가 중요해요, 공짜라는 게. 그 다음. 자, 저게 이제 5m 높이로 돼 있는 스텐 가로등이에요. 이걸 이제 살려면 150만 원을 줘야 돼요, 하나에. 근데 10개를 가져왔는데 하나에 8만 원에 가져왔어요. 이거 새 거예요. 1년 전에 세워놨으니까. 다음. 이게 이제 다 지금 여기 갖다 쌓아놨죠, 지금. 예. 경계석이랑 그 다음. 예, 이게 전기 온수기예요. 이것도 500만 원짜리예요. 다음. 이건 이제 홍보관에 극장식 의자가, 이런 의자가 60개, 6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가 3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직원이, 아니, 교회 이 의자 안 필요하세요? 그 얼마 주면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다 해체해서 뜯어드릴 테니까 30만 원만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자 한 개 값으로 64개 가져왔어요. 그 옆에 보니까 액정 스크린 또 천정에 달렸더라고요. 저 스크린 좀 주세요 했더니 안 되는데 하더니 음료수 한 병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건물 주위에 울타리가 뺑 둘러 한 300m 이상 쳐져 있는데 저 울타리 저것도 좀 주세요, 펜스. 고물값만 달라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가지고 3시간 만에 딱 해체해가지고 와버리니까 그분들 기절할락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공짜라 그러니까 지금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입구에 들어가는 자바라 대문이 쫙 있는데 이것도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500만 원 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저씨 이것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30만 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뭐예요? 저기 창문에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예? 예, 브라인드 저것도 이제 한 20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가지수가 한 20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현시가로 계산하니까 1억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돈 벌었죠? 예. 그러면서 자, 그다음 다음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버렸어? 그 다음 내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공사 은혜로운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실내 테니스장이 이렇게 400평이 쳐져 있었어요. 그 실내 테니스장을 천정에 이 비용을 줄이려고 지붕 트러스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기초 레미콘을 치는데 80대분이 들어가야 된대요. 80대 레미콘을 치려면 이틀 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공사 현장이 다 이제 스톱이 된 거죠. 근데 저희들은 공사를 했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기초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기초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옆에는 다 이 조리식 판넬을 떼냈는데 지붕만 아직 안 떼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이 안에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비 밖에는 비가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이 안에서 기초를 80세대분을 아침 7시에 시작해 오후 3시 반에 다 끝냈어요. 너무너무 은혜롭겠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돌이에요. 바닥. 이제 1층 현관에 들어가서 로비 바닥이고요. 저게 왜 이상하죠, 모양이?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왜냐면 돌하는 형제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돈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하고 남은 짜투리 돌 갖다 다 저기 갖다 까세요. 인건비만 줄 테니까. 그랬더니 저렇게 갖다 깔아놓은 거예요. 아주 예술적이죠? 벽에 붙여있는 돌은 뭐냐면 호텔에 들어가는 최고급 돌이에요. 근데 호텔 벽은 이렇게 커다란 돌을 붙여요. 근데 이분이 잘못해가지고 절반으로 재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납품이 안 돼가지고 창 이제 그 야적장에 쌓아놓고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돌은 어느 교회에서 쓸까? 그리고 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은혜로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공사를 하기 전에 제 마음이 하나의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구석구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흔적을 남겨주시겠다. 그리고 간증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다음. 자,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 예. 이건 있잖아요. 영천교회 장년 형제님 오셔가지고, 예배당 짓기 전인데, 목사님과 같이 왔는데 식사하는데, 형제님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 관공서에 이 팔각정을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사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사 끝나면 저 팔각정 어디서 뜯어낸 거 중고 있으면 좀 설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밥 다 먹고 가면서 그래도 밥값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면서 중고를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건물만 지어놓으십시오. 새 거 가서 설치해 놓겠습니다. 이게요. 1700만 원짜리예요. 하나님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제가요 그 버릇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데리고 예 가이드가 돼가지고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설명하다 보면 하루 다 가요. 다음 자,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앞에 입구입니다. 그래서 1층으로 바로 들어가고 예배당 2층에 있는데 예배당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통로가 있는 겁니다. 다음, 이게 옆면입니다. 예, 바닥면이, 건물 바닥면이 400평이고요. 2층에 예배당이 250평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음, 예, 뒷면입니다, 이게. 다음, 예, 이게 이제 주차장 깔아놓은 겁니다. 예, 예, 황토블럭을 깔아놓은 이제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 예, 이게 멀리서 본 전경입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죠?
네. 예,
저는 없으니까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잘 될 것 같은 형편도 기대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형편의 마음을 내어주지도 말고 하나님으로 하게. 하나님으로 됐어요. 예배당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 건물을 자주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지었지?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이 지어졌지? 중간중간 암담한 순간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형편 자체를 보면 절망인데 어느새 주님을 떠올리게 됐을 때 맞다, 주님이 계시지, 예수님이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 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예,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칭해준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냐,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면 우리는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보다 자기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거짓됩니다.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마음을 낮춰도 구원받기 전만큼 낮출 수가 없다 하더라.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이야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마음이 팍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울부짖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뭐 지옥은 안 가잖아. 그래도 천국 가잖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낮춰도 구원받기 전만큼 마음을 낮출 수 없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마음이 구원받기 전만큼 낮아질 수 있는 거지? 목사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시더니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낮춰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은 아무리 낮춰봐도 구원받기 전만큼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낮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하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없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러나 자기를 비우고 종이 돼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뜻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 그 왕 회장님이 있잖아요. 그 정종 회장님이 회사에 방문해서 쭉 자동차를 타고 순실하는데 어떤 직원이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었는데 그 회장님 보고 직원이 인사를 했어요. 명찰을 보니까 김아무개라고 써져 있거든요. 회장님이 어이 김과장 수고 많네 그랬다가 깜짝 놀라면서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니라 신입사원입니다. 이 회장님 말 야 이 사람아 내가 이 회사 회장이야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알았어? 과장 맞아요? 이 직원이 집에 갔어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아내가 막 저녁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데 여보 여보 잠깐 이리 좀 와봐. 아나 지금 바빠요. 왜 그래요? 아 잠깐만 와보라니까. 아 왜 또 퇴근해가지고 나를 볶아대요. 지금 저녁 준비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왜요? 여보 내가 화장 됐다? 아이고 참. 뭐 잘못 먹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회장 과장이 돼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 그러면 내가 그러면 당신 말 믿을까 봐요. 엊그제 신입 사원 들어간 사람이 며칠 만에 무슨 과장이 돼? 하여튼 당신 제정신 아니죠, 지금? 아니야. 당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내가 왜 과장이라 그런 줄 알아?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아유, 시끄러워요, 좀. 빨리 저녁 준비해서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그러는데 정신 사납게 뭐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해요. 여보, 내가 오늘 회장님 만났다? 어? 회장님요? 누구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근데요, 내가 과장이 됐어. 왜? 회장님이 날 보고 과장이라 가더라. 정말로요? 그래! 그래 나도 당신처럼 내가 신입사원이 되는 과장 아닙니다 했더니 이 사람아 내가 이 회사 회장이야 내가 과장이면 과장이야 하더라. 어머 그럼 당신 과장이네. 여러분 과장 됐죠?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근데 토를 달죠 그죠? 아, 아이고 내가 의롭다고요, 의인이라고요. 자자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내 감각이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요, 내 감정도 아니요, 내 판단도 아니요. 뭘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방을 가다가 군부대를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부대를 이제 막 순시해 가는데 전날 밤늦게까지 고소업치고 술이 떡이 된 중위가 쌀창고에 들어와가지고 속옷바람으로 쌀자루 위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대요. 사병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가지고 중대장님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이쪽으로 오신답니다. 뭐?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야 빨리 나가. 너 나가 일단. 대통령이 차 쌀창고 앞에 당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특유의 목소리 있잖아요. 여기는 먼 곳. 예, 여기 쌀창고입니다. 쌀창고 탁 문을 여니까 그 안에 팬티 바람으로 있잖아요. 속옷 바람으로 쌀자루 이쪽에 탁 어깨 매더니 이쪽에다가 탁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느냐고 물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들으니까 총성 근무 중이 산 거예요. 지금 뭐 하느냐 그러니까. 아, 제가 이 부대, 이 중대장인데 사병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군양미가 새로 들어오는데 창고 정리를 하느라고 이 사병들 일 좀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동 감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물었어요. 너 계급이 뭐냐? 비슷해요? 중입니다. 그 위에는 대입니다. 그 위에는 소령입니다. 그 위에는 중령입니다. 그 위에는 대령입니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 위에는 뭔고 했어요. 없습니다. 계속 긴장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마지막 하는 말, 그건 너 해라. 대령 됐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대통령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현대회장만 못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런 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를 위하시는 분 누굽니까? 야, 든든한 백이 생겼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나를 믿고 나를 지키고 내 안에 갇혀서 그렇게 고통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내가 나를 위할 때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내 일생 전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만 위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내일도 위할 거예요. 맞아요? 10년 뒤에도 위할 거예요. 맞아요? 예,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것이다. 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줬다면 나를 누구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같은 인간을 위하여, 다 같은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그죠? 여기에 그래도 있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이걸 은혜로 하면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준다는 이야기예요?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주신다? 아멘. 주신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모든 일에,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일에 대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맞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면 이기죠? 자,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찾아오면 예수님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부딪히면 이겨요. 예수님으로 문제를 만나면 이겨요. 예수님과 어떤 형편이 오든 예수님과 싸움을 붙여야 되고 예수님과 말씀과 싸움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섰어요. 다윗이 무슨 능력 있고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섰어요. 그렇죠? 자, 다윗이 자기로서는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예수님 계시면 능 이길 수 있어. 예수님 한 분 계시는데 내가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역대상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630페이지인데요. 제 성경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왕궁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드리자, 저 회막 안에 머물러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산에 머물러 사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회막에 법궤가 머물러 있는데 이 법궤를 왕궁에 모시자 이렇게 됐어요. 그 법궤를 모시는 일을 다윗이 누구를 불러가지고 의논하게 되느냐 하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수들을 불러가지고 더불어 의논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일은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옮겨야 되는지 제사장이 더 잘 알겠죠, 그죠? 근데 다윗이 제사장 레위를 불러가지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게 아니고 장수들, 전쟁이 나는 장수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 하고 의논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법궤를 옮기겠다 하니까 그들이 뭘 했느냐면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수레 위에다 실었어요. 법궤를 묶지 않았어요. 그냥 수레 위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소를 몰고 가는데 소가 어느 길에 다다르다가 소가 펄떡펄떡 뛴 거예요. 소가 뛰는 걸 보니까 수레에 실려있는 법궤가 뒤집어지게 생겼거든요. 뒤따라가던 웃사,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라는 아들이 소가 뛰는 걸 보고 얼른 가서 소를 잡는 게 아니고 소가 뛰는데 법궤를 잡고 있어요. 법궤를 턱 잡았는데 하나님이 내 이놈! 그리고는 웃사를 쳐서 죽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정확한 말씀을 알면 참 쉬워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알면 저절로 믿어지도록 돼 있어요. 믿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사단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작업을 해놨어요. 어제 한 모친이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첫 마디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용서 못해요. 전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목사 되고 처음이에요. 난 하나님 용서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았는데 천국 가면 마요. 또 이게 무슨 얘기지?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았으니까 고통을 끝내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하고 쉬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두셨구만. 그래도 용서 안 된대요. 아, 그럼 뭐 하나 용서한다고 뭐,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들리네. 자, 모친. 그 모든 생각은 마귀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친의 마음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하려고 육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데서 그 생각에 잡혔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찾으셔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정말 저주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친에게 이야기했어요. 모친, 죄인이시죠? 죄인이지. 모친, 사단에게 잡혔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는 지옥 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 지옥 안 가. 왜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또 이건 또 무슨 얘기야? 한쪽으로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하나님 난 용서 못해. 그래 놓고 한쪽으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내가 천국 안 가고 누가 천국 가? 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 모처님, 마음을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어느 게 진짜 모친 마음인지 한번 찾아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불신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울부짖었어요? 껍데기죠. 가짜죠. 가짜예요. 마태복음 7장에 가시나무가 나와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서 났느냐?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려요? 가짜죠. 맞습니까? 우리는 가시나무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열매, 이런 선한 열매가 어디서 나왔느냐? 가짜라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는 생겨질 수 없는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 그 열매를 끌어안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서야 해요. 아멘. 자, 다윗은 장수들을 불러서 법궤로 옮기는 일을 의논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웃사는 아이오는 아비나답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법궤를 말씀대로 어깨에 메지 않고 새수레 싣고 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알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은 겁니다. 머리로 알지만, 이론으로 알지만, 그래서 어제 모친도 다 알아요 그러신다. 다 알아요. 제가 정리를 했어요. 모친님, 그거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고 한마디 한마디 쭉 풀어주리니까, 잠깐만, 안 믿어지면 어떡해? 아이, 믿고 싶으신 것 같아. 모친님,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모친이 어제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시더라. 감사하더라. 오랜 세월을 사단이 지우는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하셨는데. 여러분, 웃사는 법궤를 어깨에 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가 생각을 따라가더라. 얼마 전 블레셋 땅에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수레에 메서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향해 보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곧장 향해서 왔어요.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믿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는 생각이 이끌려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수레에 실을, 이 법궤를 실어서 가고 있는데 얼마나 건방진지 소가 뛸 것 생각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수레 법궤를 싣고 가면서도 소 콧두레를 안 잡고 가는 거예요. 소가 뛰면요 얼른가 콧두레 딱 잡으면 돼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 언덕바지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콧두레 딱 잡고 앞에서 땡겨봐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소가 여자들은 무시한다 하더라고요. 여자를 알아본다 하더라고요. 꽃비를 잡고 이랴 그러면은 꿈쩍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쳐다도 안 본대요. 방법이 있대요. 속꼬비를 한 1m쯤 딱 길게 잡아가지고 휙휙 돌려가지고 엉덩이를 딱 후려치면 이놈의 소 딱 때리고 이력 하면은 뒤를 바라보고 엉멍하면 간다 하더라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지만 그들이 마음에서 법궤가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에이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러면서 머물러 살게 될 때 결국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이 법궤를 붙들고 있는 웃사를 죽였어요.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려는 마음 저주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그 길 바로 웃사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녀를 위하시는 게 낫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웃사를 제거하셨어요. 당자가 자기를 믿고 아버지를 떠나 돼지 우리에 머물러 살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돼지 우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기가 돼지 우리예요.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기가 돼지 우리예요. 돼지 우리에서 뒹굴고 살면서도 돼지 우리인지 몰라요. 누가 아버지 집에 잔치상을 누리고 삽니까? 누가 아버지 집에 가서 살찐 송아지를 뜯어먹고 있습니까? 마음에 자기가 끝이 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기로서 사는 사람 여전히 돼지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를 모셔드리려고 했지만 결국 웃사가 법궤를 붙들므로 하나님이 그를 제하시는 것처럼 이 법궤가 20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어요. 3개월 오베데돔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십자가로 처리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예수다 예수로 살게 해 놓으신 것처럼 오늘 웃사를 정리하시고 내 마음의 웃사를 제거하시면서 나로 말미암는 세계를 끝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세계 아닌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14년 12월 27일 날이었는데 대덕수양관에서 그 굿누스코 워크샵을 하는 중이었어요. 토요일 날 5시에 잠이 깼는데 옆에 목사님이 야 달라스 강사로 갈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면 좋겠어? 여기저기 막 묻다가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왜요? 자네밖에 없네. 절 보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오후 비행기로 출발해야 되는데 토요일 아침에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다른 목사님이 가시게 됐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박 목사님이 달라스 캠프에 가시는 일정인데 목사님이 가실 수 없어가지고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티켓이 딱 한 장 남아있대요. 일요일 날 오후 비행기 딱 좌석 하나 남아있대요. 그래서 제가 달라스 캠프를 갔어요. 목사님이 서야 될 자리에 목사님이 강사인데 제가 강사로 갔어요. 이야, 목사님이 강사로 서야 되는데 내가 강사로 서야 된다 생각하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법을 하나 터득했어요. 목사님으로 서면 된다는 사실. 누구로 서면 된다고요? 예, 이제 나는 죽고 없어요. 예, 나로 서는 게 아니에요. 조균이 서는 게 아니라 이제 박옥수 목사님으로 딱 서서 설교하면 돼요. 지금 제가 예수님으로 섰고 박 목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박 목사님으로 딱 서서 목사님이 서야 될 자리인데 4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나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달라스 캠프를 이제 마쳤는데 1월 1일 새벽에 마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1월 1일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1월 1일 아침에 도착하신 거예요. 9시 반에. 목사님 못 오신다 그랬는데 극적으로 이제 해외에 출국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출발을 하셨는데 형제 자매들이 비행기 스케줄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목사님 뵙고 가야 되니까. 오전에 도착해서 말씀 전하실 건데 오후 일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비용이 1억 이상 된대요. 근데 달라스 공항에 50년 만에 한 번 찾아온 혹한기로 인해가지고 활주로가 얼어버렸어요. 비행기가 뜰 수 없어가지고 자동, 예? 비행기 티켓이 자동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1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도착을 하신 거예요. 저는 10시 반 비행기로 한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 다 붙여놓고요. 이제 어깨 메는 가방만 하나 딱 메고 이제 목사님 오시면 인사드리고 바로 비행기 타려고 이제 수속 다 밟아놓고 이제 출국에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타시는 거 보고 인사드렸어요. 목사님 저 한국 갑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랬어요. 목사님 일정이 달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뉴욕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일정이에요. 목사님 저 먼저 한국 갑니다 했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뭐하러 한국 가? 나하고 같이 남미 가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이 음성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꼭 뭐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아니 한국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짐 다 붙여놨는데, 아,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문이 닫히기 전에, 목사님, 저 한국 갑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했는데, 뭐하러 한국 가? 남미 같이 가지. 아, 예? 아, 예. 하고 돌아서서,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고 문 닫히고 목사님 가셨고. 그리고 두 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행기 탔어요. 한국에 와서 시차 적응을 위해서 그 전날 잠을 한숨도 안 잤어요. 잠이 막 쏟아지는 거 비행기 탔더니 근데 비행기 왜 이렇게 안 뜨지? 야 모르겠다. 그래서 양 옆에 좌석이 비어있어서 그냥 누워 잤어요. 한참 누워 자는데 방송이 나왔어요. 무슨 소리지? 깨서 보니까 사람들이 내리네요. 유학생이 있어가지고 지금 방송 뭐라 그랬어?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 내리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이 걸려서 수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로비에서 무한정 기다리래요. 방송 나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내리는 거래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10시 반 비행기인데 12시 됐어요. 내렸어요. 야, 이거 뭐 언제 수리가 될지도 모르는 이 비행기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에라 모르겠다. 달라스 공항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 안에 호텔이 있고 거기가 수양의 장소예요. 전화를 했어요. 내 지금 비행기 고장나가지고 못 타고 있다 그러니 차가 왔어요. 타고 딱 이제 숙소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은 모임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바로 이제 잠깐 쉬시겠다고 들어간 사이인데 떡 들어갔는데 박용국 목사 저를 보더니 아니 한국 안 갔습니까? 아니 비행기가 고장났네. 그래서 언제 뜰지 몰라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일정이 잡혀가지고 혼자 가시는 중인데 잘 됐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목사님, 박 목사님과 같이 가십시오. 근데 박 목사님 뭐 하러 한국 가? 나하고 남미 같이 가지. 말씀대로 됐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비행기 타고 갔으면 비행기 추락해요. 요나가 탔는데. 갑자기 요나가 돼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옷이고 뭐고 전부 다 저 비행기에 다 실어놨는데 청경 가방 하나밖에 없는데 그 더운 남미로 여행을 목사님과 함께 떠나게 된 거예요. 크피 수속을 밟았는데 비행기 티켓이 나왔어요. 그래서 페루로 아르헨티나로 그래서 뉴욕까지 갔다가 달라스에서 한국 나오는 티켓을 뉴욕에서 한국 나온 티켓으로 바꿔준대요. 그래가지고 은혜로 착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게 달라스에서 페루, 페루에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 뉴욕까지 내 돈 안 드리고 다녀왔다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 이제 목사님 같이 이제 목사님과 동행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비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가방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긴장이에요. 초긴장. 왜냐하면 전에 한번 가방을 잊어버릴 뻔 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번에는 잊지 말으라 하고 이제 가슴을 꼭 가방을 안고 다녔는데 야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받는 곳에 가방만 들고 다녀도 다 항상 그 자리 옆에서 목사님 누리는 대접을 제가 다 누리고요. 하여튼 이제 받는 모든 거 다 누렸어요. 뭐 때문에? 가방 하나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목사님으로 사는 세계,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세계, 너무 행복한 세계.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인된 것도 나와 상관이 없고 의인된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한 것도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허물있고 부족한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 한 분으로 사는 이 세계가 너무 놀랍고 새롭고 제게요 목사님이 2016년 한 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는데요. 가끔 목사님이 외국에 가시면 페이스타임을 이렇게 보내세요. 그 페이스타임으로 이제 전화 걸려오니까 영상통화잖아요. 어느 아침에 막 정신없이 씻고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딱 받고 끊었는데 보니까 넌 인사스 바람으로 내가 전화가 어느 날은 또 새벽 2시 반인데 전화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제가 막 자다가 부시시 해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거기 몇 시야? 새벽 2시 반인데 어 알았어 빨리 자. 한 번은 주일날 오후인데 주일날 오후인데 형제들하고 축구를 하러 갔어요. 축구를 하러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이제 막 완전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 유니폼 바람으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페이스타임이었어요. 어, 목사님입니다. 얼른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없어요. 예수님만 계셔요.
예,
자성경 여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네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영원히 복음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멍에를 메고 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 우리의 장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매이고 형편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고통하며 살아가겠지만 복음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멍에를 메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내게 주셨으니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걸 가졌죠?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맞죠? 예,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이 사실 한 가지만 믿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담대할 수밖에 없고 소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문제가 왔을 때 순간 문제 내가 끌려가다가 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아 이거 예수님 하시면 되는데. 절망스러운 형편을 만났을 아 맞다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 주님이면 이 문제 능히 해결하실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시게 되길 바라고. 야, 이제 내일이면 2016년 한 해가 갑니다. 그렇죠? 이제 2017년 예수님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속에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 형제자매들의 손길에 이끌려온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한 분 한 분 말씀 속에 적게 하시고 또 구원함을 받아 모두가 기뻐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2010년 한 해 정말 목사님도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되돌아볼 때 2016년이 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17년을 예수님으로 맞이하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